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끌었던 경제 관련 기사들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경제 뉴스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북한 관련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되기 직전까지도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무역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 북한은 중국에 1억 2,145만 달러의 무연탄을 수출했는데요. 이는 전달보다 약 18% 늘어난 수치입니다.
북한이 장성택의 죄목 중에 하나로 지하자원을 헐값에 팔았다고 밝히면서 이 북한과 중국 간의 석탄 같은 지하자원 거래가 위축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석탄 무역에 관한 장성택 측근들에 대한 숙청 작업은 있었지만 이 중국에 대한 무연탄 수출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북한의 무연탄 수출은 지난 9월 9,165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3개월째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가 새해 자국의 내수 성장이 지난해보다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군요.
네, 중국의 산업과 에너지, 중소기업 정책 등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공업신식화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새해 중국에서는 투자와 소비 구조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내수 성장이 상당히 하향 압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기초시설 투자 성장세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소비 잠재력은 상당히 높게 나왔군요.
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 소비 등 이 신형 소비 업종의 성장세에 힘입어서 1월부터 11월까지 13%의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새해는 국민의 첨단 소비 제품과 서비스 수요가 더 확대되고 이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 부문의 중심 역할을 더 공고히 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상당해서 내수 성장이 올해보다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새해 물가가 임금보다 5배나 더 빠른 속도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네요.
네,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이 경제 전문가들은 2014 회계년도 일본의 임금 지표인 노동 현금 지수는 0.6%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기록해서 임금보다 5배나 빠른 속도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금이 오르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무래도 소비가 위축될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인 아베노믹스가 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이 변화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2015년까지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주간 경제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금은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금의 가치가 점점 추락하는 추세죠?
네, 지난해 금 가격이 28% 하락해서 3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새해에도 금값 상승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금값이 이처럼 떨어지고 있는 건 인도에서 금 소비가 줄어든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 시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금 투기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이 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과잉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금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광 업계에 따르면 금 생산량은 새해도 3.5% 증가해서 3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에는 경제 기사에 나오는 시사 용어를 알아보는 경제 키워드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알아볼지 뉴스부터 들어보죠.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놓고 여야와 정부가 다시 한번 끝장 토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에 대한 여야 간 막판 절충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바로 ISD, 즉 투자자 국가 소송제입니다. 영어 I는 investor, 즉 투자자를, S는 state, 국가를, 그리고 D는 dispute, 그러니까 분쟁이나 소송을 뜻합니다. 이 제도는 해외에 투자를 한 투자자가 투자를 받아들인 나라 때문에 피해를 본 경우 직접 별도의 중재기관에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ISD를 이용하게 되나요?
네, 투자를 받은 나라의 정부가 투자자를 차별하거나 또 투자자의 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ISD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 국가소송제는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이 제도는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투자 유치국에게는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국의 사법주권을 위협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형상점 규제법을 만든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한국 안에 대형상점을 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법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ISD를 발동할 수 있습니다. 만일 중재기구가 외국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면 한국 정부는 손실액을 전액 물어주고 이 관련 규제를 없애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ISD가 투자 유치국이 법을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경제뉴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